전도서 10장은 우매자와 지혜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도 우매자 지혜자 이렇게 비교하는데, 특히 이 우매자 지혜자를 말로 이렇게 통해서 누가 우매자인지 누가 지혜자인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자기를 삼키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매자의 입술을 가졌다. 우매자와 지혜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입술에서 드러난다. 말에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언어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출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이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한번 내뱉어버리면 주어 담을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한번 뱉어버리면, 그래서 물론 미안합니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말할 수 있겠죠. 미안합니다. 그게 이제 최대한 주어 담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한번 딱 말을 뱉어버리면 이게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어떤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이 우리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에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표현이 시편 119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한 말, 우리의 말도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힘들게 하는 말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말이죠. 뼈가 상한다는 것은 심령이 상하여서 그 뼈까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언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구나. 그 아픈 그 뼈까지 다시 뼈를 살리는 그 양약이 되게 하는구나. 세상에 많은 보약이 있지만 최고의 보약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 사랑의 언어를 받는 거, 이것보다 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없어요. 우리 또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물론 부모의 눈에 보면 얼마나 어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마치 그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이런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게 좋고, 또한 가족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 기준에 따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고생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에 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가 실수한 거 알고 자기가 연약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주고 이 격려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야, 뼈에 양약이 된다. 아, 꿀송이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입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는 정반대 말이 나옵니다. 자,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 남을 이간질 하는 사람은 말쟁이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패역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남을 이간질 한다고 했어요. 이 말쟁이가 왜?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거냐. 시작도 아주 우매한 것이지만 이 끝나는 것은 마치 미친 것처럼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로 인하여서 상황이 안 좋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가 하는 것. 이 13절에 말하는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그러세요. 마치 정말 미친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아주 어지럽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보면 우리의 말은요, 독이라고 그러죠. 독. 불에 헤어다, 불에서 난다. 지옥의 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줄 어떤 말을 달라고, 그래서 학자의 혀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있거든요. 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예, 이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아, 어떻게 이 공고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알도록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가 필요하죠. 어제 아침에 시편 141편 3절 다윗의 기도 생각난가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사야는 내 입이 학자의 혀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 공고한 자를 도울 줄 알게, 예, 내 입술에 그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학자의 혀는 고상한 혀잖아요. 학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고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이 생명, 살리는 언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성격을 잘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내가 그냥 성질 난 대로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입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 공고한 자들을 세울 수 있을까? 나로 하여금 학자의 혀를 갖게 해 주십시오. 학자의 귀를 갖게 해 주셔서 그 듣는 말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을 듣고요, 오해해서 또 굉장히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는데 듣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도 중요하지만 학자의 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내가 내게서 오해되지 않냐고,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또 공고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지겠습니까? 학자의 귀를 가지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듣고 말을 한다면, 예, 서로 오해가 없이 또 살리는 언어가 될 것이고 공고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다윗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주님, 예, 이렇게 막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고, 또한 자기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지혜자의 입의 말들과 우매자의 입술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 우매한 자는 이 허풍 섞인 장담을 많이 합니다. 아니, 현재도 모르는 그들이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물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죠.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미래를 모르면서 허풍 떠는 것은 이게 우매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실수가 우리가 많지만 정말 이 우리의 실수가 많지만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경솔하게 장담하지만 않아도 우리는 그 말에 책임지려고 어리석은 수고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해서 우매한 자들의 수고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분별 없이 수고하여 집을 성을 찾아갈 줄 모를 만큼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거. 흔히 이것을 우리가 일 중독이라 그러죠. 일 중독. 그러니까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일이 우상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우리에게 피로를 가져다주고 또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차원에서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 오히려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매한 자들의 수고다라고 1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일 중독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는 이 세상에게 혹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여유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적절한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에서는 왕은 어리고 이 어리다는 말은 미숙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은 미숙하여서 어리석어서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흥에 겨워서 이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잔치만 하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 왕과 대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행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7절 반대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고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 먹는 자여 자기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또 그것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나라여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무조건 잔치하며 취하고 그 흥청망청하는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균형 있게 자기의 주신 복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18절 게으른 석가래가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석가래는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요거 석가래라고 그러죠.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얹은 즉 집이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일도 필요하지만 또 너무 일 중독되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게으르게 놔둬버려서도 안 된다. 또 우리가 뭐 잔치도 필요하고 희락도 필요하지만 너무 흥청흥청 먹고 사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끼니라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삶의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우매한 자는 삶의 균형이 잡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끼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이러니 그래서 이게 이 우매한 자의 삶이다. 그래서 잠언 30장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잠언 30장 7절 8절 자, 한번 잘 귀담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혹시 내가 너무 부하여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다 균형 있게 정말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하여서 근데 또 너무 가난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나로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십시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신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급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늘 깨어있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며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찬송하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균형,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되 너무 일 중독에 빠지셔서도 안 되고 너무 게으러서도 안 되고 너무 흥청망청 잔치하며 써서도 안 되고 너무 누릴지 모르고 또 아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균형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 20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하사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어쩌면 이 말씀대로 우리 속담도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부자든지 왕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 말을 하면요 희한하게 내가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 딱 전달됩니다. 너만 알아 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했던 그 사람 그 말이요. 야, 아니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 말이 딱 내 귀에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했던 그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안 들리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 공중에 새가 듣고 그다음에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합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요 바람을 타고 가는지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고 돌아서 딱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없을 때 이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이만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새어나가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하면서 다 이렇게 이제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뭐 국회의원이나 이 위에 있는 권세들 말하는 것도 굉장히 물론 이제 안 보이니까 뭐 뭐 안 보이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한다고 그랬다마는 뭐 그래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경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조차도 위에 있는 권세들, 예, 특히 예,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하잖아요. 다 저한테 들려. 이 상이 돌아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더라 다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지 나쁜 말 하면 다 들려옵니다. 근데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죠. 서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희한하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서 얼마나 속상해서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28절에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간질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잠언 18장에 나옵니다. 자, 잠언 18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명철한 자의 입입니다. 자,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다는 것은 살리는 말이다. 살리는.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생수 같은 말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그렇게 솟구쳐 흐르는 뇌처럼 살리는 언어, 생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7절에 비교되는 말을 합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물이 되고 결국은 멸망이 된다. 예, 중요하죠. 예, 우리 말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죽고 하지만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 영혼을 살고 죽이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냐면 성경은 두 곳에나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잠언 18장 8절 말씀. 아까 7절 이어서 8절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이 뭐예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이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남의 말 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더 방송 찾아주세요. 잠언 26장 22절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자,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별식과 같아 재밌거든요. 그런데요, 그 재밌게 별식과 같은 그렇게 남의 말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입술이 그 입술이 영혼의 그물이 되고요, 멸망이 된다. 아까 잠언 1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다. 뇌와 같다. 예, 생명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이는 말은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내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는 뭘로 표현되냐면 바로 말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삶과 균형이 흐트러진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말 때문에 살리는 그러면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이 생수 같은 꿀소인 같은 언어로 살려주고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 선물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시